누가복음 31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아홉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3장 1절부터 35절을 다룰 것입니다. 회개에 대하여 가르치심. 누가복음 13장 1절은 그런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직 그리고 더 나아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번역들을조차 시간적인 요소를 나타내지 않고 계속을 암시하는 단어 그런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는 13장 1절부터 9절이 12장의 마지막 구절들에 계속하여 회개의 문제를 좀 더 다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13장 1절부터 5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에게 지금이 그들이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러한 두 사건의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12장의 끝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유대인들의 회개를 원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회개에 관하여 좀 더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인들의 사례, 곧 빌라도가 그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계속해서 둘째 사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의 사례를 언급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 사람들은 죄가 많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9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어떤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 서두에 있는 단어 이에는 이 구절들이 회개에 관해 말한 앞 구절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비유는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심은 무화과 나무, 즉 유대인들에게 아들로 오셔서 그들로부터 열매를 구하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셨지만 조금도 찾으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버리려 하셨지만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인 아들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죽어 그들에게 거름을 줄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열매 내기를 바라며 참으실 것을 그분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찍혀버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악한 세대로 밝히는 11장 29절부터 32절과 42절부터 52절의 단락들은 이 해석을 확실히 합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무화과 나무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셨을 때 그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 즉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그 나무 주변을 두루 파기까지 이것을 행하지 마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때 만일 그 나무가 여전히 열매를 산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찍혀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이 오신 후에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화과 나무는 찍혀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후 70년에 타이터스가 그의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 이끌고 와 멸망시켰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화과 나무에 찍혀버림이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지고 사탄에 매인 여인을 안식일에 치료하고 놓아주심. 13장 10절부터 17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꼬부라지고 사탄에 매인 여인을 안식일에 치료하시고 놓아주시는 사례를 봅니다. 10절과 11절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병약의 영이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 영은 생물들의 영들 중에 하나인 귀신인데 이 생물들은 아담 이전 시대에 살다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에서 사탄과 함께 역사하며 이러한 귀신들, 곧 더러운 영들은 땅에서 그와 함께 움직입니다. 둘 다 사탄의 왕국을 위하여 사람 위에 악하게 행합니다. 병약의 영으로 인해 이 여인은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주거적으로 꼬부라져로 번역된 헬라어는 몸을 굽혀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오직 사탄의 세상만을 향하여 허리 굽히고 바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극도로 과하는 귀신의 억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탄의 귀신들을 통해 사탄에 의해 가해진 역사의 결과로 몸이 겹치도록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바로 서지 못하고 단지 땅을 내려보도록 강요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니 곧 그 여인이 허리가 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여인이 주님께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분이 몸이 겹치도록 꼬부라지고 사탄에 묶인 여인의 치료와 놓아주심을 시작하셨습니다. 14절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그 여인을 사로잡으려고 악한 영을 이용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을 놓아주신 주님을 반대하도록 종교적인 회당장을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종교는 강탈자에 의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압제 아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이용됩니다. 매우 종교적인 회당장은 종교적인 규정을 관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인의 고통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은 그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대답하십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는 점은 그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것은 사탄이 그들을 매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이 여인이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려난 것은 맞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사례를 여기에 놓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사례가 사람 구주께서 분위기가 지극히 종교적인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고 계실 때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기에 주님은 그분에게 종교의 죽은 형식들과 잘못 변형된 안식일의 규정들을 지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의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 고통 중에 묶어두는 규정들을 지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분의 희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풀려날 수 있도록 변형된 규정들을 깨뜨리려고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규정들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임바 되어 몸이 겹치도록 허리가 꼬부라졌던 그 여인을 치료하셨을 때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희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4장에서 그분이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고 압제받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4장에 있는 희년의 선포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분이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희년 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종교적인 규정들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가르치심. 13장 18절부터 21절에서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필시 제자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왕국을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왕국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분은 왕국에 대하여 겨자씨로 누룩으로 가르치시어 왕국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그 자체의 종류에 따라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그 자체의 종류대로 있습니다. 예로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종류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겨자씨는 그 종류대로 자라지 않고 다른 종류로 자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안에 정하신 법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비유를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자가 큰 나무가 된 것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그러한 긍정적인 발전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기독교 역사에 성취되어 온 예언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기독교는 그 종류에 따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왕국의 체현인 교회는 음식을 내는 나물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들을 위한 거처인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식물이 그 종류대로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 그 본성과 기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4세기 초에 교회를 세상과 혼합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안에 수많은 거짓 신자들이 생기게 함으로써 더 이상 교회 아닌 기독교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들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적 본성에 있어서 땅에 잠시 머무는 겨자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바뀜으로써 교회는 나무처럼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려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과 일들이 기숙하는 사업들이 가지들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외형에 속한 외적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우리는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의 가지들에 깃들였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8장 5절과 12절에서 공중의 새들은 마귀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악한 사람들과 일들에 함께하는 사탄의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큰 나무의 가지들, 즉 기독교계의 사업들 안에 기숙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의 누룩을 긍정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의 관념에 의하면 그 누룩은 온 땅에 퍼지는 복음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룩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히 사복음서에서 그것은 소극적인 상징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께서는 특별히 누룩이란 말을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 누룩은 악한 것들과 악한 교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누룩 없는 고운 밀가루를 그 내용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인 교회는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6세기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형성된 여기서 여자로 상징된 천주교는 많은 이교도의 실행들과 이단적인 교리들과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들과 혼합시켜 기독교의 내용 전체를 부풀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묘사된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 중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합니다. 소재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밀가루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서말은 충분한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감추어 넣었다는 것은 천주교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들을 은밀한 방법으로 완전히 부풀게 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소재물 안에 누룩을 넣는 것을 강력히 금하는 성경에 절대로 반대됩니다. 13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희년이 왔지만 희년의 본성을 잃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희년의 실제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없으면 희년도 없습니다. 우리는 희년이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3일 하나님의 누림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포로된 자들의 귀환이요 신성한 기업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이 암시하듯이 어느 시점에서 희년, 곧 왕국은 그 본성을 잃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그 종류를 본받지 않은 어떤 것으로 성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풀게 되었습니다. 즉 그 내용이 타락하였습니다. 희년의 본성이 있어서의 그러한 변화는 사실상 희년의 상실을 암시합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희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기독교계 안에 참된 희년의 본성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봅니다. 그의 복음에서 누가는 희년에 관계된 서로 다른 항목들을 다루는 그러한 식으로 서술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희년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4장에 있는 희년의 선포는 누가가 이 책을 서술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둘 다를 다스리는 원칙입니다. 4장부터 24장에 언급된 것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모두 희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들에 나오는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포로된 자의 해방과 신성한 기업의 회복을 갖는 하나님의 왕국에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희년, 곧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도래하였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오래지 않아 아마 1세기 말 전에 희년은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13장의 이 두 비유가 암시하듯이 희년은 그 본성이 변하였고 상실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 가르치심. 13장 22절부터 30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희년에 관계된 많은 항목을 다룬 후 우리는 희년으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기록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나란히 놓는 누가의 방식을 따라 희년에 관한 여러 방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희년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계시하는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 질문이 다소 어리석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지만 사람 구주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희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주님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계속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말은 나는 너희가 낯설다. 너희는 내게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좁게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소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악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던 것이 악행이었음을 암시합니다. 28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슬피 우는 것은 후회를 의미하며 이를 가는 것은 자기 책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장래 곧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천년 왕국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밖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13장 23절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누림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가장 즐거운 부분이 될 천년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에 관하여 대답하십니다. 29절과 30절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상에 앉을 것이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고 끝맺습니다. 29절에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동과 서로부터 남과 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상에 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시대, 곧 천년 왕국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30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구주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는 이방에 믿는 이들보다 뒤에 주님을 믿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또 다른 의미로 적용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단히 여행하심. 13장 31절부터 35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단히 여행하시는 사람 구주에 대한 묘사를 봅니다. 31절은 곧 그 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기하는 반대자들에 의해 생긴 위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주님은 위협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여 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나의 노정을 끝내다 혹은 나의 목표에 이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반응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분의 노정을 끝내고 목표에 이르기 위해 이미 정해진 시간표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며 어느 누구도 특히 헤롯이라도 이것을 성취하는 그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나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부활 안에서 완전하여질 것이며 내 목표에 이를 것이다. 나를 귀찮게 하거나 위협하지 말라. 내가 주권을 가진 자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헤롯이 누구냐? 그는 한 마리 여우다. 너희는 그를 두려워할지 모르나 그는 내 아래 있으므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내게는 시간표가 있다고 그에게 말하라. 이 시간표에 따라 나는 나의 일을 끝내고 나의 목표에 이를 것이며 완전하여질 것이다. 33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속을 위한 죽음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것을 위협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역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가실 만큼 담대하셨습니다.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오늘, 내일, 그 다음 날까지 나는 여행하여야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를 가로막거나 꺾지 말라. 내게는 목표가 있다. 나의 목표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다. 나는 나의 목표에 이르는 중이다. 13장 34절과 35절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결단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 자신은 항상 예루살렘을 관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기를 갈망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암시하셨습니다. 3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집은 단수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까닭에 너희 집이라 불리웁니다. 35절에서 주님은 또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결단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 곧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어 구원받을 때일 것입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언급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희년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천년 왕국의 희년의 누림을 가지고 오실 분을 찬송하리로다.